거룩하신 하나님, 부족한 이 종이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말씀을 갖고 섰습니다.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한 저 주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은혜와 그리고 변화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창세기 48장입니다. 8장에서 8절로부터 20절까지 제 성경책으로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8장 8절 교도 갈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8절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가로되 이들은 누구냐?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비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뜻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소생까지 보이셨도다. 우수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좌수를 향하게 하고 좌수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우수를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네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그 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과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제가 2주 전에 그 요셉의 얘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그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형들을 과의 관계, 그동안 악화됐던 관계를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해서 가족을 하나로 만드느냐. 그래서 제가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한 명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이 났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또 이삭을 선택하신 게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야곱. 그리고 야곱의 열두 아들이 이제 열두 지파로 형성되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왕성하게 지는 그러한 그 고비에서 일어나는 일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의 아들 열두 명 사이에 이런 분란이 일어나고 시기와 싸움과 이런 갈등이 일어난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먼저 요셉을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시고 요셉을 변화시켜서 아버지를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형들을 변화시켜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요셉을 통해서 변화가 된 야곱의 그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이제 요셉을 통해서 야곱이 형들하고 가족의 전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왔죠. 그 나이가 아마 130세가 이제 오늘 본문은 넘었을 때입니다. 베냐민을 형들과 함께 처음에 애굽에 보내면서 요셉처럼 이제 막내까지 만나지 못하리라고 통곡을 하던 그가 그러나 내가 이제 다 모든 것을 놓겠다. 내가 이제 내 아들, 내가 그렇게 아끼던 베냐민도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맡기는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진정한 화해와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이런 가정이 애굽에서 형인, 아니 막내인 요셉이 총리였으니까 얼마나 정말 융성하게 풍성하게 살았겠습니까? 이 아버지 야곱의 기운이 지내서 세상을 떠나기 바로 직전에 오늘 본문의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불러서 축복하는 그러한 광경이 나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 시점, 요 지금 기도하는 장면이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떤 식으로 세우고 교회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본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교리를 오늘 본문에서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축복기도는 아주 특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 가정에서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자식에게 주는 이 축복기도인데 이 기도는 그냥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축복과 같은 효력을 가진 기도를 아버지 야곱이 손주에게 지금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대신 하나님이 선택한 야곱이 이제 손주들에게 주는 것이죠.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요셉이 앞에다 앉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어떻게 앉히냐면은 제가 야곱이라면은 오른쪽에 제 오른쪽에 이제 장남인 므낫세를 앉히고 그리고 왼쪽에는 이제 차남인 에브라임을 앉힌 것이었죠. 근데 이 아버지 야곱이 그때 벌써 이제 눈이 멀어서 앞이 누군지 모르죠. 얘들이 누구냐? 이게 제 아들들입니다. 그래 내가 축복 기도를 해주겠다 하고 이제 요셉이 앞에 앉힌 손주들을 향하여 기도를 하는 장면이 오늘 장면인데 기도하는 장면을 보고 요셉이 깜짝 놀라서 아버지에게 이제 지적을 합니다. 아버지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왜 손을 제가 하라는 대로 장남에게는 오른손에 축복을 주고 막내인 에브라임에게는 왼손에 기도를 축복을 해줘야지 왜 아버지는 눈도 안 보이는 사람이 내 얘기는 듣지 않고 손을 어긋나게 해서 오른손에 축복을 막내에게 주고 왼손에 축복을 장남에게 줍니까? 라고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아주 기분이 나빠하는 그런 광경이 나옵니다. 그런데 눈을 못 보는 야곱이 뭐라 그러죠? 아들아 나는 다 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다. 나는 차남에게 오른손에 기도를 축복을 해야 되겠고 장남에게 왼손에 축복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엄청난 말인데 앞을 못 보고 기운이 지난 야곱에서 나오는 아직 몇 번 안 되는 확신에 찬 고백이 오늘 본문의 고백입니다. 확신에 찬에 내 눈을 앞은 안 보이지만 나는 확신을 하면서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야곱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이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되죠. 15절에 나오죠.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개역이죠. 새로 요즘 새 성경에도 이렇게 기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까? 네. 근데 혹시 여러분이 영어 성경에 옆에 있으면 보시면은 My Shepherd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날 때부터 나를 보호하시고 기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라는 기도가 서두가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내가 날 때부터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었다는 그 확신과 자신감에 차서 이제 오늘 본문의 축복 기도를 한 것이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고백을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이 성경에서 한 것이 나오죠. 그렇죠? 다윗의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도 오늘 본문에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죠. 아마 다윗도 아마 인생에 다 가고 자 인생의 항원에서 뒤를 돌아라 보면서 아마 그런 고백을 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마도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아마 야곱 할아버지에 대해서 참 그냥 귀로도 듣고 아마 뭐 글로도 보고 모세오경을 읽다가 말이죠. 이 다윗의 오늘 본문에 기도하는 장면에 대해서 다윗이 아마도 특별한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왜 할아버지 야곱이 손을 반대로 놓고 축복을 할까? 앞도 못 보는 사람이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국무총리로 올라간 이 지혜 많은 아들이 하라는 대로 오른손에는 장자의 축복을 주고 왼손에게는 두째의 축복을 주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아마도 다윗이 조금 좀 의문점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세월이 흘러가고 다윗도 자기가 겪어야 될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나서 인생의 항원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야곱이 장자보다 차자에게 오른손에 축복을 한 것과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주신 축복과를 비교하면서 그냥 너무나 감격을 하게 됐어요. 아하! 왜 할아버지 야곱이 이런 식으로 축복을 해줬는지 알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나를 축복해줬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한번 다윗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둘째가 아니라 여덟째죠. 그렇죠? 뭐 이건 뭐 여덟째면 그냥 그 옛날 가난할 때는 그냥 적게 그냥 치워놉니다. 그렇죠? 뭐 첫째, 둘째 정도지 어떻게 여덟째까지 관심을 갖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의 후계자를 찾아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 보고 너는 빨리 저기 가서 내가 정한 그 아이한테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랬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의 가정에 이 사무엘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한테 빨리 저기 아들들 다 계령시켜라 그랬더니 일곱 명이 오죠. 얘들이 전부야 아직 막내가 있는데 뭐 걔는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아, 다 불러와 그랬어. 이제 하나님께 사무엘 선지자가 첫째 턱 보고 하나님 얘한테 기름을 부어야 됩니까? 아니다. 둘째도 아니다. 셋째. 왜 이럴까? 아마 사무엘 선지자도 몰랐을 것 같은데 마지막 다윗 순서에 가서 하나님께서 얘다 그랬죠. 그렇죠. 얘다. 얘에게 부기름을 부어라. 일곱 형들을 제쳐놓고 막내인 자신을 선택하고 그 이후에 기름을 붓는 사무엘의 모습과 요셉의 두 아들을 얹혀놓고 아버지 요셉의 뜻과는 정반대로 옷을 손을 어긋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기도를 하는 이 요셉 할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하며 이 다윗은 너무나 감격을 한 것이에요. 나의 하나님. 야곱을 나기로부터 키우시고 인도하신 이 야곱 할아버지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당신이 나의 목자이기도 하셨군요. 그런 깨달음을 다윗이 한 것이죠. 요셉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때는 아주 지위가 출중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됐죠. 그를 사용해서 아버지 야곱과 형들을 회개시키고 가정의 진정한 회개를 이 화해를 가져온 장본인. 그러나 그런 요셉도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짐작을 못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뜻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를 살펴보면서 나의 날대로부터 나의 목자가 되신 여호와라고 기도를 하면서 손을 거꾸로 놓고 동생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 장자의 축복을 주는 모습이 오늘. 야, 이 다윗 야곱 할아버지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자였던 것이 분명한데 이 야곱 할아버지의 고백은 나의 삶에 내가 드리는 고백과 딱 맞아 떨어진다라는 확신이 다 다윗에게 들어오는 것이. 그래서 이 엄청나고 유명한 이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자기의 지나간 모든 삶을 돌아보니 자기의 삶에서도 야곱 할아버지의 삶에서 여호와가 목자였던 것처럼 똑같은 일이 일어났었다는 것이죠. 모세 오경에 수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이에는 후손인 다윗의 삶의 경험으로 증명된 진리가 되고 그리고 그 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진리이기도 하라는 것이죠. 야곱은 많은 고생했습니다. 바로 왕에게 고백한 것처럼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기르는 목자가 되었다는 것 말이죠. 어떤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요? 인간의 생각과 기대와는 달리 당신의 계획과 선하신 뜻을 따라 기필코야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고야 마시는 하나님. 야곱의 인간적 약점, 다윗의 인간적 약점,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아셨어요. 그들의 비틀어진 성격,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면서 이미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바세바 통관 후 임신하자 그 사실을 은폐하게 얼마나 엄청난 계획을 세우는 다윗이었어요. 할아버지 야곱의 성격을 그대로 물러받았었습니다. 야곱의 가정에서 아내 레아와 헤아리, 라헬이 기시하고 시기하고 험담합니다. 딸이 성추행을 당하는 그러한 사건들, 자신 간의 모함과 시기와 교만과 살인 음모가 막 일어나죠. 자신의 죄, 가정의 문제,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 간의 엄청난 문제가 야곱의 가정에 있었고 다윗의 가정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문제투성인 야곱과 그 가정을 붙들고 씨름을 하셨어요. 그 비틀어진 야곱을 의로운 똑바른 이스라엘로 만드셨던 것이죠. 심지어 아들 요셉을 사용해서 애굽에 오기 전에 야곱은 자신이 죽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자신의 옛사람이 죽는 것을 말이죠. 거짓된 자신이 죽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자신은 전에는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가 말이죠, 그저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을 믿은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기준으로 해서 자기와 가족과 다른 사람 간의 관계를 맺게, 그런 식으로 이 다윗의 관점, 이 야곱의 관점이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들어가서는 어디에서 정착하죠? 고센에 정착합니다. 우리는 목자라고 해요. 그때 애굽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직종이 뭐 이 목자라 그랬어요. 목자. 아주 지저분한 직업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양치는 목자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이 고센에서 머물겠어. 왜냐하면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4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곱아 야곱아 두려워 말아라. 130살이 됐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야곱아 야곱아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이번에도 애굽에 내려가겠다. 내 아비 이삭과 약속한 대로 강대한 민족을 거기서 이루게 하고 내가 다시 이곳으로 가나안으로 너희들을 데리고 오겠다. 내 아들 요셉이 너의 눈을 감겨줄 것이다. 두려워 말아라. 우리가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 요셉은 상당히, 야곱은 상당히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지만 그 요새 이 야곱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말이죠, 이 야곱의 이 가슴 깊숙에는 어떤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 어떤 두려움이냐면은 사람들 앞에는 나타나지 않지만은 혼자 있을 때 밤에 잎사귀가 흔들려도 막 불불 떠는 그런 두려움이 야곱에게 있었어요. 야곱은 그 두려움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돌아볼 기회가 없어요. 그냥 너무 바쁘게 그냥 앞으로만 가시니까. 그저 조건 반사적으로 살아온 생명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올 시간이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민자의 삶에 이게 생존해야 되는 삶이거든요. 그렇죠? 남의 나라 가서 사는 삶. 나 자신의 가정에서 돌아볼 시간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은 자신 속에 뭐가 있는데 그것이 뭔지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알려줘. 넌 내 속에 뭐가 있는지 아느냐? 내 속에 두려움이 있다.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을 걸머지고 성종하려고 그냥 앞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막내 베냐민을 내놓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죠. 그런데 그 두려움의 정체를 야곱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이런 기도가 나오죠. 알고 봤더니 날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키워주고 보호해 주셨어. 그러니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이죠. 언제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평생을 쫓아다니던 두려움이 없어지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고 이제 49장 50장 보면 임종을 눈앞에 두고 아주 그 장면이 인상적입니다. 너무나 당당합니다. 나를 막벨라 동굴에 나의 손주와 함께 묻어달라. 오래전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사두었던 무덤에 거기 나를 묻어달라 그러죠. 그곳에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할머니 사라,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가 묻혀있고 그곳에 나의 아내 레아를 묻은 그 무덤에 거기에 나를 묻어달라. 그리고는 침상에서 다리를 쭉 펴더니 말이죠, 그냥 마지막 숨을 내쉬고 조상들에게 돌아갔다고 기록을 합니다. 참 저도 이런 죽음을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헤어진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잘 죽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야곱을 보면 말이죠, 야곱은 죽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여기 부자 나라 애굽에 나를 묻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을 여기서 인도해내어 가나안으로 분명히 데리고 갈 테니 나를 미리 그곳에 묻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얼마 있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다른 데서 살지 말고 제일 가까운 북쪽 고센 땅에서 머물러라 그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야곱의 모습, 그 야곱이 오늘 본문에 이런 당당한 확신에 찬 기도를 합니다. 나의 날때로부터 나를 키우신 나의 목자가 되신 여호와여, 남이 어떻게 하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런 축복을 해야 되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나의 목자라는 말이 구약에서 다른 부분에 또 한 번 나옵니다. 나의 목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특별히 오늘 본문과 관련돼서 내가 이렇게 제가 지적하는 그 지점은 스가랴서 13장에 보면은 이 나의 목자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나의 목자를 여기서 나오는 나의 목자는 오늘 본문의 야곱이나 다윗처럼 사람의 목자가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의 목자가 나의 목자라는 표현으로 나와요.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이 깨어서 내 목자, 나의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나의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해서 내가 내 손을 드리우리라 라는 그런 그 예언의 말씀을 스가랴서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야 저기 나의 목자가 있다 분명히 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명령을 하는데 누구에게 명령하면 칼에게 명령을 합니다. 저기 칼이 있어요. 근데 칼아 일어나서 저기 있는 저 나의 목자를 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그런 예언이 스가랴서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오늘 그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자, 나의 목자라는 그 부분은 이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임이 이제 신약에 나오면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 스가랴서 13장 7절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찬은 이제 그 감람산으로 나가시는 중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나의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서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목자는 오늘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목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좀 그때 뭐라고 말씀해, 내가 목자를 치리니,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자를 치는데 그 하나님의 목자가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제자들 마음속에 막 의심과 두려움과 막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것이죠. 분명히 이해는 못하지만 분명히 스가랴의 그 예언에 하나님의 나의 말씀하신 나의 목자가 예수님임을 뜻하는 것인 것 같아. 예수님 이런 말씀을 계속하시죠.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가 지금 하는 일을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그러죠. 왜냐하면 제자들도 아직 성경이 구원의 역사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성경이 완성이 안 됐어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이 구약의 예언과 예수님의 사역과 직접적으로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아직은 분명하게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중에는 알게 되리라 그러죠. 나중에. 근데 우리는 이제 완성된 성경을 보면서 이제 이해를 하게 되죠. 아, 스가랴서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를 칼아 치라라고 할 때 나의 목자는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는데 누구 어떻게 죽음을 당하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칼을 향하여 성자 예수님을 향하여 치라고 말씀하셨구나. 스가랴서의 13장의 예언이 십자가에서 완성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목자가 십자가에서 칼을 맞은 것입니다. 어떤 칼이죠? 어떤 칼이겠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내쫓고 아담 에덴 입구에 칼을 세웁니다. 칼을. 빙빙도는 화염검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칼입니다. 막 불이 붙은 칼이에요. 막 도는 칼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불칼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 같아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하여 치라 그랬습니다. 제가 한번 좀 질문을 할 질문이 있는데 그 뭐냐면 스가랴서 13장의 예언 나의 목자라는 나의 목자를 하나님께서 칼을 보고 치라고 하셨다는데 어떻게 언제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하셨는가? 예언서에게 나와 있는데 도대체 어느 때 그런 예언을 하셨는가? 어떤 계획을 그런 계획을 세우셨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동안 예수님에 관해서 그리고 구약의 예언서를 같이 묵상하면서 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는데 어느 때 선택했느냐면 창세 전에 선택했었다. 그렇죠. 창세 전에. 창세 전에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하늘에서 회의가 열렸다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사이에 회의가 열렸어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 저 땅으로 내려가서 나의 목자가 되겠습니까? 성자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의 목자가 되어서 세상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나의 칼을 불러서 당신을 나의 아들 성자를 치게 하겠습니다. 언제 계획이 세워졌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선택을 창세전에 하나님이 하셨다면 이 스가랴서 13장의 계획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창세전에 이런 계획을 하시고 때가 되어서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시고 하나님의 목자로 그리고 3년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목자가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불칼에 맞아서 죽으신 것입니다. 스가랴서의 예언대로 당신의 목자를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의 죄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 칼을 보내 에덴을 지키던 칼 그리고 칼에게 명령을 합니다. 칼아 깨어서 나의 목자를 쳐라. 하나님의 목자가 보혈을 흘리고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는 너희들의 선한 목자라라고 말씀하시죠.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라.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저와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먼저 하나님의 목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오래전에, 그 창세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목자가 되신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목자가 되신 것은 창세전에 이미 선택이 되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야곱 할아버지가 기도를 하는데, 나의 날때부터 나를 기르신 나의 목자가 되신 여호와라는 이 당당한 고백은 성경의 주요 교리인 선택 교리를 삶으로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 교리를 이해한 바울은 로마서 9장 15절에서 야, 저와 여러분이 선택받은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 선택 교리 때문이다.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기로 내가 선택하였도다. 언제요?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 자를 자비 베풀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러니까 그런 적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도 말미암음도 아니니 오직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으로 선택했다는 것이죠. 어떤 이들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자비를 베풀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지 않기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다는 것이죠. 바울은 말이죠, 자신의 선교와 복음의 사역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 선택 교리의 입각에서 이 바울 선생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물론 이 선택 교리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죠. 오늘 본문의 요셉도 이 선택 교리에 아주 반대를 하고 기분이 나빠합니다. 아버지 왜 그런 식으로 축복기도 하려고 그래? 내 말대로 장자에게는 장자의 축복을 주시오.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니다. 너는 아직 몰라서 그래. 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몰라서 그래. 너는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으로 선택하는 주권자임을 너는 아직도 모른다. 너는 총리면서도 모른다는 것이죠. 이게 불공평해. 하나님이 뭐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뭐 이런 사람은 선택 안 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 하나님이 무슨 선한 하나님이야.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하게 하나님께서 선택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나 그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자비를 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죠? 정의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비를 받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했는데 태어나기 전에 그래서 거저 값없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서 자비를 베푸신 것이고 그래서 뭐라 그러죠? 뭐 사람들이 원한다고 이거 갖는 것이 아니다 그럽니다. 원한다고 말이죠. 애초에 선택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너 원해? 그래서 하나님이 당초의 계획을 바꿔서 그래 내가 너 자한테 자비를 베풀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해하면 안 돼. 그리고 바울이 뭐냐면 다른질 한다고 갖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예? 열심히 일하고 수고를 해서 그럴 때 하나님이 갑자기 당초에 내가 이런 계획을 했는데 내 계획을 바꿔야지 저 사람에게 저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하니까 자비를 베푸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이 점을 깨달은 바울이 에베소 1장에 찬송하리로다. 이 모든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어찌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사랑하는 자나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창세전에 정한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그의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운 분이십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신은 불공평하지 않은 하나님이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형벌을 받아야 마땅할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원칙대로 하나님 공평하게 하나님의 정의대로 나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공의 앞에 서면은 어느 누구도 감히 하나님 나는 공평을 원합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전에 한번 장례식에 갔는데 참 어린 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참 너무 안 됐어요. 하나님 참 무심하시지. 참 불공평해. 저렇게 착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찍 데리고 가시라니. 뭐 저도 그런 참 그런 얘기를 서로 하면서 정말 너무 세상 불공평해.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다시 돌아보면 하나님의 공평함과 의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판단한다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야, 하나님이 뭐 다 이미 선택해 놨다 그래? 다 결정해 놨다 그래? 근데 뭐 가서 뭐 왜 그렇게 자꾸 일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다 결정해 놨는데 말이지. 그 반론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이 어찌하여 하나님을 허물하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할 수 있느냐?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에게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라고 하나님에게 힐난할 수 없다는 것이죠. 토기장이 하나님이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만드시고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아들 요셉의 말을 막 뿌리치면서 눈이 멀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손을 어긋나게 하고 확신에 찬 어조로 나는 이렇게 축복을 해야 되겠다. 선택교리를 야곱 할아버지가 이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대로 하나님의 당신의 주권대로 선택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선택교리가 없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시겠다는 그런 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다면 말이죠. 우리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거든요.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여호와가 야곱의 목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가 다윗의 목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가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근저에는 선택교리가 있습니다. 선택교리가 없으면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부를 그런 목자, 예수님이 우선 먼저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셨을 것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역이 없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없게 되면은 여호와가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선택교리가 없었다면. 그러나 선택교리가 없었다면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저 같은 사람을 창세전에 선택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선택결이가 없었으면 제가 믿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제 자신을 잘 알거든요. 저를 이대로 내버려두면 제가 예수님 따르겠다고 제가 하겠느냐 이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 전하고 선교제 나가죠? 물론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이니까 가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나 지상 명령의 근저에는 오늘 본문의 선택교리가 있습니다. 그냥 놔뒀다면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을 저 같은 사람들이 거기에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구원하기로 선택해 놓은 사람들이 거기에도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야곱이 아들아 나 잘 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확신에 차서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축복 기도를 주십니다. 오늘 신약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서든 선택의 확신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선택받았어?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베드로 후서 1절에 보면, 1장 10절에 보면 너희들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알아요. 이런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한테 선택을 받았는지 확신해야 돼. 확인해 봐야 돼. 그러는 거죠. 그죠? 그 어떤 사람들은 막 아주 당신 구원 받았어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정말로 선택받았습니까? 이걸 확인해 보라는 것이죠. 이게 베드로 후서 1장 10절에 나옵니다.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것이죠.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오늘 본문의 야곱의 고백처럼 다른 사람들이 너 그러지 말라 하는데 나는 알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된 것을 나는 알아. 라고 확신에 찬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어떻게 내가 그분의 양임을 알고 그런 정말 기쁨에 찬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시편에 보면 그런 그 고민을 하는 기자들이 많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의 택함을 받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의 모든 소원이 주의 앞에 있습니다. 내가 선택받았다는 것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막 무릎을 꿇고 막 자기의 이 영혼을 쏟아놓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선택교리는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창세전의 선택을 받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리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제가 오늘 저녁을 먹고 교회에 오기 전에 집 앞에서 양복을 착 입고 넥타이를 메고 이거 오늘 사람 저 강단에 서는데 모양이 어떨까 하고 제가 거울을 한번 봤습니다. 뭐 제가 미남은 아니지만 보고 내가 똑바르게 했는가? 내가 어떤지를 보는 것이죠. 거울을 들여다 봐야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죠. 그렇죠? 마찬가지 이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선택을 받았는지 어떤지를 내가 거울을 들여다 봐야 돼요. 나의 모습을 거울에다가 내가 정말 선택을 받았는가? 내가 양복을 입었는데 넥타이가 올바른가?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것처럼 내가 선택을 받았는지 어떤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거울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근데 그 거울이 어떤 거울이냐면 그리스도라는 거울입니다. 이게 칼빈 선생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는 선택의 선택은 그리스도의 거울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거울은 그리스도라는 거울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알려면 거울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내가 선택받았는지를 확인하려면 거울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어떤 거울요? 그리스도라는 거울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 내가 있으면 네? 그 안에 그 거울 안에 나의 모습이 있으면 그 안에 내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를 봤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라는 거울 안에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이 나타난다면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그분을 내가 신뢰하면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나를 그분의 가족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이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그 거울 안에서 볼 수 있다면 그분만으로 그분 이상도 아니고 그분 이하도 아닌 그분 안에서 나의 영혼의 가장 깊은 갈망을 만족받을 수 있다면 그 거울 안에 나의 모습을 내가 발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선택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의 거울입니다. 그분을 쳐다보지 않는다면 확신을 가질 수 없어요.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내 자신을 들여다보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울을 들여다보지 마시죠. 거울을 들여다보고 말이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돌아가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울을 보면 그 안에 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돌아가시라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오늘 본문의 야곱 할아버지의 확신에 찬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나는 선택을 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 비록 이 한 주가 어려운 길이라 하더라도 나는 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찬송의 삶, 기쁨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민의 삶, 야곱 할아버지의 삶, 정말 우리가 같이 걸어가는 삶입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울을 들여다보고 그 속에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기쁨으로 이 한 주를 주님을 모시고 동행하는 한 주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